한 주일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 참 자격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불러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까지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 마음은 늘 참 불만에 쌓여 있고 염려 가운데 쌓여 있고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지, 아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와 또 받는 자가 다 함께 은혜를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을 본문입니다. 신명기 8장 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일어서서 3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십니다.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에 마지막에 읽었던 그 3절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40일간을 줄이신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 예수님께서 굉장히 배가 고프신 중에 마귀가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 그렇게 도전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대답이 오늘 이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구절은 많은 분들이 3절을 읽는 순간에 이게 좀 익숙한 그런 느낌이 드는 구절입니다. 오늘 저희 본문 신명기는 영어 이름으로는 듀트로나미, 그렇게 해서 듀트로나미온 하는 그 그리스에서 이렇게 온 이름인데 두 번째 율법,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두 가지가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선포한 율법,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지금까지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일들을 쭉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 5장에 와서 4장부터가 이제 현시점에서 이제 연설을 시작하는데, 5장에서는 율법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다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듀트로나미온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왜 율법이 두 가지란 말이 아니고 시내산에서 선포했던 그 율법을 신세대에게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 필요가 있었느냐? 40년이 지나고 지금 우리 신명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절은 출애굽 한 지, 이집트를 탈출한 지 40년째 11월 첫날 모압 땅에서 선포했다는 것을 신명기 1장 5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년간 그 처음 탈출할 때에 성인이었던 사람들,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도, 모세의 형이었던 제사장 아론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모세도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이 신세대에게, 새롭게 형성된 이 세대에게 율법을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신명기, 그렇게 우리 듀트로노미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율법을 다시 선포한 후에 6장에서는 그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인지를 다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죠? 딱딱 듣고 바로 머릿속에 딱 와닿지 않잖아. 그래서 그것들을 요약 정리를 해줍니다. 율법의 대강령은 주 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다. 그것들 안에 다 들어있다. 그렇게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인지를 요약 정리까지 친절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7장에서는 너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특별한 민족이다. 그냥 우리 주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땅에 주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똑같지가 않고, 너희는 아주 특별한 백성이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약속의 백성들이다. 그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오늘 8절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8장은 이 율법이 너희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이 율법이 너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한 것이 이 8장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너희에게 짐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가 지켜야 할 그런 짐인가, 부담인가, 또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단속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만드신 그런 수단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율법이 너희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너희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이고, 진정한 자유함을 주는 것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보다 뛰어나게 만드는 바로 그 수단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이제 에서 우리가 한번 본문 한번 찾아서 한번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조금씩 상기해 가면서 한 장씩,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은 이게 8장 전체가 굉장히 그 잘 짜여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8장을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계속 읽고 영어로 또 읽고 한글로 읽고 하다 보니까 한참 지나서 깨닫게 된 게, 아, 이게 굉장히 그냥 쭉 생각난 대로 얘기했다기보다는 굉장히 치밀한 어떤 그런 그 구조하에 아주 조직적인 그런 잘 짜여진 문장이다, 문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8장의 그 주제는 1절, 2절, 3절에서 이미 딱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우리에게 익숙한 그 말씀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주제인데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 결론을 딱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 결론을 어떻게 이제 설명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2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8장 2절 우리 찾아놨죠. 시작. 너는 주 내 하나님, 예, 2절은 알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끝납니다. 3절은 어떻게 끝나죠? 그 밑에. 예? 뭘 하심이니라. 3절은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2절은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것이고, 3절은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먼저 하나님께서 뭘 알고 싶은지, 뭘 알고 싶은지, 두 가지를 알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죠? 도대체 너희 마음 속에, 너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지,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알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그 핵심에 만나라는 것이 놓여 있습니다. 만나. 이 만나라는 얘기가, 만나 이야기가 출애굽기 16장에도 나오고, 출애굽기 16장을 딱 펴서 이렇게 손으로 딱 표시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 네, 오늘 우리 이 세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아셨는지, 어떻게 이것을 시험해서 아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시험하시고, 이 시험하다는 말이 영어로는 이제 prove, 그런데 이게 입증하다, 신약 성경에서 입증하다로 번역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해보고 드러내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건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이 내용을 아직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강성원 형제님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속에 찾으시는 것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믿음. 우리 노영기 형제님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속에 뭘 찾으시는 것 같습니까? 그냥 생각, 정답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마 달리 얘기해도, 표현을 달리 해도 다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다 같은 말인데, 표현을 달리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여기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8장 주제어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있었으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찾으시는 것을 8장 주제어를 살펴보면 쉽게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장, 2절에 보면, 2절.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너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5절.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11절. 주 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할지니라. 14절.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4절. 내 하나님을, 아니 18절.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19절. 주 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쭉 나가서 경배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이 좀 나오죠, 그죠? 예. 무엇을 찾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자신. 너희들 속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걸 찾으시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 주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다 교회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다 나에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 바로 나다. 내가 너에게 줄 게 뭔가 있는데, 내가 너에게 뭔가 복을 주게, 좋은 것을 주게 해서 너를 불렀는데, 그 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그게 바로 나다. 내가 바로 너의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 그게 바로 뭔지를 아느냐? 가나안 땅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니고, 네가 네 마음속에 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다. 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5절에도 보면, 주께서는 나의 상속 유업이시요, 나의 잔의 목, 내가 받을 목, 그것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한 대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자신을 찾으십니다, 자신을. 근데 저부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좀 살펴봤는데,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속에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가? 무엇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가? 이번에 이제 승진하는데 내 자신이 포함되는 것.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좀 드러나고 인정받는 것. 그것도 아니면 좀 재미거리들. 나를 좀 즐겁게 하고 재미있게 하는 것. 대학교에 합격하는 것. 우리 가족들의 생계를 염려하는 것, 생계를 벌기 위해서 골몰하는 것, 염려하는 것. 또, 그것보단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제 가족들 구원, 아니면 우리 교회를 좀 어떻게 하면 좀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기도 제목들. 심지어는 이제 해외의 그 선교, 우리 박형제님 같은 경우는 또 선교가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마음에 차지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하고 좀 다른 부분을 많이 알 수 있죠. 그죠? 조금 전에 제가 열거한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삶에 정말 요긴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나쁜 것들을 열거한 건 없죠. 그죠? 사실은 나쁜 것들도 많이 있지만 일부러 제가 좋은 것들만 열거를 좀 했습니다. 이 좋은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찾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들보다 더 먼저 우리가 소유해야 할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읽어한 이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그분이 통제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는 것들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재앙도 창조하며,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것을 행하느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님의 통제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실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시각으로 볼 때 너희가 그렇게 골몰하고 염려하고 하는 것들은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별거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 모든 필요들, 모든 결핍들, 모든 고난,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떤 일이든지 뭐 필요든지 뭐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고든지 사건이든지 일이든지 이것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소재들입니다. 소재들이지 그것들 자체가 목표거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잊어버리고 이것들이 마치 목표인 것처럼, 내가 이번에 어떤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목표인 것처럼, 내가 이번에 성진하는 것 그 자체가 마치 지난 한 주 일주일 동안의 어떤 내 목표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얘야. 그것이 아니다. 내가 바로 네 마음속의 그 목표, 목적이고 목표고. 그러면 이것들은 뭐냐? 승진도 해야 되고 대학교도 들어가야 되고 이번에 우리 가족들 생계도 좀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 짐, 뭐 이런 것들은 뭔가. 심지어는 질병, 그렇죠? 질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면 이런 것들은 그럼 뭔가,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께서 이런 걸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가. 그것들은 소재라는 것입니다. 소재. 그거 가지고 주님과 함께 치열하게 교제하라는 것이죠.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7장 4절에 보면 절박하게 그분께 간청하여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이 백부장에 관한 일에 대해서 옆에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절박하게 그분께 간청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도 보면 이 절박함과 간절함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절박함과 간절함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마음 내가 편안하고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그렇게 아침에 막 잠을 줄여가면서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하고 어? 성경을 보고 여기 와서 온 모든 내 혼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못하다가도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생기면 그냥 막 가서 이제 막 하나님께 이제 막 굉장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나님 그분을 잡으려고 그래서 붙잡으려고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재들에 불과합니다. 지금 질병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질병을 낫게 하는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감사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학 시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실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특허리를 하기 위해서 바둥바둥 힘을 쓰는 그 일 바로 그것 자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을 찾고 가족의 생계가 염려가 되고 막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습니까? 그 일 자체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헛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망할 것 같은 때가 내 삶이 그냥 종쳤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편안하게 앉아있잖아요. 다 예수님의 손 안에 그분의 통제권 안에 있습니다. 그것들의 결과나 그런 것들은 그분께 맡기고 우리에게 오늘 주신 바로 그 일, 성진하는 일이면 성진하는 일, 공부하는 일이면 공부하는 일, 사업하는 일이면 사업하는 바로 그것을 소재로, 질병이면 그 질병을 소재로 예수 그리스도와 치열하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 동네 두 명의 그 두 남녀가 있습니다. 평소에 이제 아주 이물었고 친해요. 그냥 서로 이성 친구일 때는 뭐 봐도 그만, 안 봐도, 밤은 보면 좋고, 뭐 안 봐도 뭐 그만.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사랑을 하게 됐어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봐도 좋고 안 봐도 그만이 아니에요. 안 보면 이제 막 애가 타는 거예요. 그죠? 봐야 되는 거예요. 꼭 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그것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내 마음 속에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계속해서 주 내 하나님을 주 내. 제가 2절, 5절, 11절, 14절, 18절, 19절 쭉 계속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주 내 하나님을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주 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기적인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 뒤에 이제 우리가 또 다루겠지만, 그게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죠? 아까 2절에서. 두 가지를 알고 싶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는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고, 예.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그렇죠.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좀 전에 한 가지는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이제 얘기를 좀 나눴고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명령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이렇게 기록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그 비슷한 구절들이 출애굽기 16장 4절, 사사기 3장 4절 이런 곳에 쭉 많이 나오는데 다 그렇게 얘기해요. 걸으려 하는지 하지 아니하는지 귀를 기울이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네가 귀를 잘 기울이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명령을 잘 지키는지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우리 마음의 뭐라고 그러나 그 스탠스를 말하는 스탠스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느냐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마음 속에 주님의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열망이 있는 사람 이 열망이 시작되는 게 이제 회개의 믿음 그죠 믿음으로 이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만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제 아까 우리 찾은 출애굽기 16장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네,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18절. 16절부터 18절. 여기 이 부분은 일단 펴놓고, 하나님께서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빵을 비같이 내려. 여기서 빵이 뭐죠? 만나지 만나, 그죠? 내가 빵을 비같이 내려.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내가 그 만나를 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너희를 시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4절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양을 거둘지니라. 이로써, 만나를 주심으로써,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그리려 하는지, 그리려 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이 만나를 주신 것이 왜 시험일까? 저도 이것이 상당히 평소에 좀 궁금했던 건데, 만나를 주신 것이 왜 이스라엘에게 시험일까? 좋은 것인데, 좋은 것인데 왜 시험일까? 여기 보면, 몇 가지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게 그 설교를 위해서 한번 이 나눠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하신 시험 내용이 무엇일까를 한번 나눠보니까, 하나님의 명령 안에 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좀 찾았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기가 먹을 만큼 그것을 거둘지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먹을 만큼 그것을 거둬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렇게 되냐면, 많이 거둔 자도 있고 적게 거둔 자도 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가서 어떤 사람은 몽창 거두고, 어떤 사람은 또, 이게 뭐 그렇게 좋은 걸까. 조금, 자기가 이만큼 거둬야 되는데, 이만큼밖에 안 거둬본 사람도 있고, 자기 요만큼 거둬야 되는데, 요만큼이나 욕심 때문에, 이게, 많이 욕심 때문에. 또 내일 안, 내일은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내일은 안 주시면 어떡하지? 욕심 때문에. 여기 불신이 드러나는 게 불신이. 여기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먹어보니까 그렇더라는 게 아니고, 그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먹어보니까 그렇더라는 게 아니고, 오멜로 재어보니까, 객관적인 어떤 그거 가지고 재어보니까, 10명이 거둬왔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는데, 이걸 오멜로 재가지고 10명에게 나눠주니까 딱 맞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의 특징이 딱 맞더라는 겁니다. 이 오멜은 부피를 재는 단위인데, 오멜, 호멜, 그 다음에 고르, 뭐 에바 이런 것들 성경에 쭉 나오죠, 그죠? 그것들이 이제 부피를 재는 단위인데, 이 에바는 보통 사람 한 명이 하루치 보리 양식, 밀이나 보리 양식을 재는 것, 한 2.1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오멜은 10분의 1 에바, 그러니까 오멜을 10번 재면 한 1 에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에바를 10배, 이 에바를 10배로 곱하면 그게 이제 고르, 호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르와 호멜이 제일 높은 거고, 그죠? 그것의 10분의 1은 에바고, 그것의 10분의 1은 이게 오멜. 그래. 이 오멜이 한 사람의 하루치 식량을 재는 단위, 보통 한 2.1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걸로 가지고 한번 재보니까, 이게 참 신비인데, 그죠? 신비인데. 이게 10명이 거두었다고 제가 방금 비유를 했지만, 한 18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차가 많이 발생해야 되는데, 오멜로 죄서 나눠주니까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이게 그 시험에서 실패한 겁니다. 실패하는 거. 자기가 정말 먹을 만큼만 거두지 않고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불신이 드러나 있는 거죠. 내일은 안 오면 어떡하나. 내일은 안 주시면 어떡하나. 그러면 에이 저거 뭐 좋은 거겠어. 저게 뭐 그렇게 좋은 거겠어.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0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인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20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들 중의 몇 사람이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더니 그들 중의 몇 사람이 문제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들 중의 몇 사람이 아침까지 왜 남겨놨겠습니까? 장님. 네? 내일은 안 주실까 봐. 오늘 주신 거 이거 주고 내일은 없으면 어떡하나. 불신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알고자 하는 이 두 가지가 상당히 긴밀한 역할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내일은 안 주실까 봐. 이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일은 안 주실까 봐. 두 번째 그 시험도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시험은 26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26절부터 27절. 26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런데 27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그러니까 안식일 날이죠. 안식일 날 백성 중 몇 사람이 여기 또 백성 중 몇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백성 중에 몇 사람.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 직장에도 꼭 있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얘기는 꼭 다 알아들은 것 같아. 무슨 말인지. 눈빛도 보면 고개도 끄덕이고 다 알 것 같은데 그들 중에 몇 사람이 꼭 있어요.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 내면 속에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 그게 뭐냐면 육신이에요. 육신. 이미 거듭났고 그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들 중에 몇 사람, 이게 육신이 우리를 자꾸 이 땅의 정크푸드, 쓰레기 음식들, 이 땅에 정말 가치도 없는 것들을 자꾸 좋게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좋게 보여서 우리를 끌고 가죠.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이게 문제. 이게 실패했어. 하나님의 이 세 번째, 저기도, 그, 27절에 보면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또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명령들과 내 법들 지키기를 거부하려느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게 방금 여기 세 번째 시험이었고 네 번째 시험은 이 그 성경에는 뭐 이렇게 명령으로 이렇게 방금 우리가 두 절씩 두 절씩 살펴보면서 뚜렷하게 나와있지는 않지만 마지막 시험이 제일 중요한 시험입니다. 뭐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고 먹고 만족했는가. 만족하는가. 그것이 네 번째 시험입니다. 이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31절을 보면 31절 한번 찾아볼까요? 쭉 내려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어떻게 묘사했냐면 그 빛깔은 고수풀 씨같이 약간 그 희끄무리하게 희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의 맛은 꿀로 만든 과자 같았다. 괜찮다는 거죠. 우리, 저는 상품을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샤버리라는 과자가 있습니다. 네, 그 과자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지금 좋아하는 과자. 네, 그런 거하고 비슷했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성경에. 민수기 약간 11장 찾아놨죠. 그죠? 손으로 딱 잡아놓으십시오. 계속 왔다 갔다 할까. 민수기 11장 8절에 보면 거기 한번 보세요. 민수기 11장 8절에서 뭐 같다고 말합니까? 예? 예? 예. 거기는 신선한 기름맛 같았다. 갓 짜낸 신선한 기름맛 같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시편 78편 24절 25절 보면 찾지 마십시오. 시편 78편 24절 2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들의 음식을 그들에게 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게 최상의 음식인 거죠. 천사들이 먹는 음식을 줬다. 느헤미야 9장 21절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쭉 나의 묘사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였으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그분의 솜씨대로, 그분의 정성대로 좋은 것들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만나를 두고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우리 민수기 방금 찾아놨죠. 민수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예, 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까?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밑에 쭉 내려가서 6절에 보면 6절을 다 같이 시작. 네. 우리 혼이 메마르다. 이게 만족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밑에 10절. 10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백성이 두루 그들의 가족대로 울되 저마다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게 이제 서러운 거예요. 이거 만나만 먹고 살다 보니까 이게 맨날 이거 그냥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와 있죠, 그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꿀로 만든 과자 같았다. 신선한 기름맛 같았다. 천사들의 음식이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족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은 보세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아, 만나만 있으면 되지.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10절. 여기까지는 그래도 참을만 합니다. 여기까지 참을만.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두루 그들의 가족대로 울대. 네, 참 꼴값. 그들의 가족대로 울대. 네?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합창을 하는 겁니다. 가족대로 울대. 어디서 우느냐면 장막 문에서 운다는 거예요. 서로가 다 알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장막 안에서 우는 게 아니고. 참 악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이게 제 모습이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셨겠습니까? 이 장막문에서 가족별로 가족대로 모여가지고 장막문에서 우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이것들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11장 4절에 보면 11장 4절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그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졌다. 그렇게.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외에도 이민족들도 섞여 있었어요. 유대 사회 내에는. 근데 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지니까 마음이 삐뚤어진 겁니다. 이 사실과 생각을 자꾸 뒤틀린 거예요. 비트는 거예요. 이 탐욕에 빠지면 자꾸 비트는 거야. 예를 들면 없는 것을 자꾸 찾아요. 우리 교회에 왔으면은 여기 우리 교회에 있는 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는 가면 뭐도 있던데 뭐 이렇게 자기 집에 또 있는 것 그 있는 걸 즐기면 되는데 왜 우리 집에는 이게 없나요? 그러니까 이게 삐뚤어진 마음. 그 지금 있는 것들에 주목하면 되는데 만나를 주셨으면 만나를 즐기면 되는 것이지. 만나로 만족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이게 비뚤어진 마음입니다. 탐욕에서 이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향에 가야만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본향에 가야만 있는 것들을 이 땅에서 찾으면 불만만 쌓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땅에 있는 것들을 즐기면 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작든 많든 간에 바로 그걸 즐기고 누리고 만족하십시오. 그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행태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그 능력이나 또는 가지신 것이 부족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요만큼 주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욕을 주고 어떤 사람들은 적을 준 것이 아닙니다. 다 그분의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주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다. 우리는 이해 못하죠. 근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다 자로 재보고 계산해가지고 생각이 있어서 전능자께서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거 받고 그거 즐거워하고 그거 만족하고 그거 기뻐하고 그래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에 이 빵이 현실이 우리 마음속에 이 자리를 잡으면 마음이 비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없는 것을 찾는 거예요. 자꾸 없는 것을 찾는 거예요. 불만이, 불평불만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평불만에 빠져 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것이 그 뭐라고 할까 재미도 없고 텁텁하고 뭐 무미건조하고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면 처방은 딱 하나입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십시오. 하나님을 채우십시오. 우리 그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이 현대사회에서 이 브라운 간에 너무 화려한 것들을 자꾸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침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아이고 피아노도 있어야 되겠고 또 제 집에 보니까 무슨 라테스 침대도 있어야 되겠고 또 누구네 집은 뭐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이것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만을 쌓여요. 저 하늘에 가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것을 이 땅에서 찾으면 불만밖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죄송합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내가 변명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다. 이게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보면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보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히브리서 13장 5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탐욕에 빠질 필요가 없다. 네가 가진 거 바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워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불평과 불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들 속에 섞여 사는 무리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급격하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이 처음에는 조그만 육신적인 것에서 시작돼요. 아, 내가 육신적으로 뭔가 뭘 봤어. 잠깐 봤는데 이게 나에게는 없는 것이네. 여기서부터 시작. 그때 빨리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유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만족을 하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 있어서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쪽 구석 어느 한 귀퉁이에서 어느 자매님, 어느 형제님에게서 불만과 불평이 시작되면 이게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여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퍼진 게 아니에요. 이 그들 속에 섞여 사는 무리에서부터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갈 때 빨리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직장에서 이런 것들을 자주 봅니다. 누군가 우리 후배들이 와가지고 뭔가 신호를 줄 때 그때 빨리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뭐 나처럼 나서기 좀 싫어하고 숨어있기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뭐 그런 소리가 들리냐 그러면 그날 오후에 이제 완전히 망신당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무릎을 꿇었으면 그날 오후에 망신을 안 당했을걸.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아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 뭔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있을 때 빨리 무릎을 꿇는 것이 제일 현명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것들을 기초로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을 그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알았으면 너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시작.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기억하기를 바란다. 내가 알기를 바란다. 내가 기억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그 3절뿐만 아니라 8장 전체의 결론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내일도 만나가 내린다. 내일도. 그리고 너희가 마음만 나 자신 하나님을 너희 중심에 정말 두기만 하면 만나만으로도 족하다. 만나만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냥 아 우리가 이 그 우리 혼이 메마르고 만나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리고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저 장막문에 서가지고 막 울어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아 하나님 고기도 좀 먹고 싶습니다. 고기도 좀 주세요. 응? 우리에게 하나님 생선도 좀 주세요. 하나님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이와 수박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고기하고 같이 싸 먹을 부추와 양파와 마늘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구했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 누구야 이상하게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 네? 주셨겠습니까? 안 주셨을지도 모릅니다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받는 것이 예 네, 그렇게. 그런데 만약에 안 주셨더라도 만나로 족한 겁니다. 만족하려고만 했다면 한다면 천사의 음식이라 그러잖아요. 천사는 영원히 먹고 이 사람들은 이게 40년간 먹었지만 천사들은 영원히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만족하려고만 하면. 그런데 마음이 비뚤어지니까 이제 뭐 우리 혼이 메마르고 어? 고기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할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 명령들을 지켜라. 1절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아까 아주 잘 짜여진 그 문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 신명기 8장은 철저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에게는 이 반역의 기질이 이미 이 몸을 입고 있는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반역의 기질이 이 몸으로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을 계속 우리가 품을 수 있느냐. 아이고, 만나면 그냥 뭐, 한 15일씩, 20일씩 이렇게, 1년씩 이렇게 먹어도 만족할 수 있는 기질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잊어버리더라도 뭘 함으로써 명령을 지킴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지킴으로써 이 명령이 어떤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이 말씀이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관점이 비뚤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관점이 세상적인 것으로 되지 않도록 이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간에 부지런히 이 말씀을 좀 지켜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every word 단어죠. 단어죠. 그래서 말씀 보존의 근거를 여기 찾아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배는 찼는데 우리 속에 빵은 가득, 우리 뱃속에 빵은 가득 차도 우리 생명의 만족은 쉽게 잊어버리지 잊어버린다는 거죠. 잃어버린. 잃어버리기 쉬운 게 아니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십시오. 이거 사람들 계속. 말씀이 우리 속에 먼저 들어와서 딱 하나님께서 자리를 잡고 계셔야 이 만족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질병을 주셨으면 그 질병을 치료하는 바로 그 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치료하는 그 일로 교제하라는 겁니다. 그래.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뭘 연습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공부, 그거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 속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빵, 고기, 뭐, 아까 말했듯이 오이, 생선, 뭐, 마늘, 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누리는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별로. 이 말씀을 우리 속에 먼저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내가 살고 번성하며 소유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누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소유하리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이 약속의 내용은 다르죠. 그죠? 패턴은 똑같습니다. 원칙과 패턴은 똑같은데 약속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그죠?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들입니다. 하늘의 것들. 구체적으로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주셨다고 되어 있고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보람, 그 가치, 그것을 소유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라든지 가난하게 된다든지 어떤 아주 심각한 질병을 얻게 된다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저주받는 겁니다. 그렇게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땅에 있는 것들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게 주어진 약속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입니다. 질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어도, 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기쁨이 가득할 수 있다는 거죠. 질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설사 좀 가난하다 하더라도 가난에 빠져서 지금 먹을 것 자체를 내일 먹을 걸 걱정하는 그런 아주 그 절박한 상황에 빠진다. 그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먹을 수 있으면, 살아있을 수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훨씬 더 뛰어난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 뛰어난 것이 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관점입니다. 관점. 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 육신의 관점을 갖고 있으면 이 기쁨, 이 만족, 이 감사가 우리 속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관점을 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명령을 지켜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성경을 쭉 읽어감으로써 내 마음에 있는 관점을 이 관점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첫 번째 작업입니다. 기도도 안 해도 괜찮아요. 하면 좋지. 그래서 내일부터 일어나자마자 우리 관점이 세상적인 것으로 얼른 바뀌기 전에, 어제 내가 걱정했던 것으로 다시 얼른 그것이 내 자리를 차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빨리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쭉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목적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오늘 내가 읽을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내 관점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아직 아침에 이것을 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내일 아침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30분만 일찍 일어나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결심하시고 지금 아마 그것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것을 누리고 계실 겁니다. 이 기쁨을. 아침부터. 살다 보면 또 잊어버려요, 금방.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이걸 훈련해가면 우리가 이 관점에 계속 머무는 일이 아주 경건의 훈련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8장 후반절에 보면 4절, 7절에서 10절, 16절 이런 것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도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는 그 목적 이유가 뭔가를 쭉 말합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너희 마지막 16절에 보면 너희 마지막 끝에 내게 선을 향하려 하심이니라. 너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너희 마지막 끝에 내게 선을 향하려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 기대하던 결말 너희가 정말 궁극적으로 얻고 싶은 바로 그거 그걸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지켜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치 성경대로 산다고 그러면 무슨 큰 뭐 무슨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 기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 기도. 그거는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누가, 야, 누구 형제님은 진짜 성경 그대로 하더라. 그럼, 오, 그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우리가 근데 왜 이 생각을 거꾸로 하고 있느냐 하면, 주님을 위해서 마치 명령을 지켜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는 손해가 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명령을 지켜드린다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33장 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지금 우리 선포하고 있는 이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희들의 상속 재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짐이 아니고, 억압하는 그 통제수단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주는 상속 재산이다. 영원한 상속 재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좋은 거라는 거. 지켜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 우리가 안 지켜도 하나님께 아무 손해가 없습니다. 안타까워 할 뿐입니다. 내가 우리 애들에게 뭐, 야, 이거 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엔 잘 합니다. 잘 안 하면, 그, 나에게 무슨 손해가 있느냐? 아무 손해 없어요. 우리 애가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안타까울, 이게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명령들은 좋은 것들입니다. 지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소매서면 그 이걸 얻으려고, 받으려고, 지키려고 속아서 못 지키는 것이지. 잊어버려서 못 지키는 거고, 습관이, 나쁜 습관이 들어서 못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법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것이 8장, 신명기 8장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오늘 주는 이 법은 너희들에게 이런 성격의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가장 큰 증거는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들을 성령님을 좋은 것들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주 예수님이 가장 그 크고 유일하고 가장 뚜렷한 증거입니다. 증거. 그분의 말씀. 하나님 그분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는 십자가에 달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되는 그죠? 이 3절 후반절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내일 아침부터 한번 꼭 30분 먼저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하실 그 시간보다 30분 먼저 일어나가지고 내 관점을 말씀으로 관점을 바꾸는 어디를 펴서 읽어도 괜찮아요. 성경은 다 믿음으로 가득한 그 단어들이기 때문에 어디를 읽어도 괜찮아요. 아무튼 간에 우리 관점을 이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먼저 채우는 것 다른 것들이 그럼 먼저 들어오면 뭐가 되느냐. 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우리 삶에 그분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먼저 들어오고 먼저 차지하면 탐욕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탐욕에 빠지면 거기에는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없는 것들만 찾는 삐뚤어진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마음에 탐욕이 자리 잡지 않도록 이 우리 마음 속에 탐욕이 자리 잡으려고 하는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우리 육신이 조금이라도 수작을 걸면 바로 엎드려야 돼. 바로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뱃속에 빵이 가득해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거기에는 만족이 없는 겁니다.